에베소서 6번 메시지 아들 안에서의 구속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아버지의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말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들의 구속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완성을 말하며 13절과 14절은 성령의 인치심과 약속으로 하나님의 성취된 목적을 적용함을 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다음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심을,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의 목적대로 아들이 이루신 것을 성령이 적용케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이 그분의 축복 가운데 나타나심을 봅니다. 아버지의 목적과 아들의 이루심과 성령의 적용으로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아들의 구속, 즉 아들 안에 있는 구속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가 우리의 상태에서나 땅에서나 시간에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하늘에서, 영원에서 말함을 보았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왜 여기에 구속이 언급되어 있는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지만 창조된 후 우리는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1장에서 구속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2장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2장에 가면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장은 아주 영광스러우면서도 타락으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은 6절의 연속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본 바와 같이 6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됨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의 그분 안에서는 6절에서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안에서 구속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구속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뻐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기는 하지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구속되었다고 말하는 것만큼 기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장이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관념보다는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습니다. 7절에서의 구속은 허물들을 사하심이요 죄들을 사하심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는 다릅니다. 1장은 너무도 달콤한 것이어서 죄를 말하지 않고 허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 볼 때 그분의 택하신 자들은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어떤 허물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진노와 죄를 말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허물을 다루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물도 구속이 필요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가 우리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졌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된 것이며 이는 그분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 번째 항목 4절과 5절에서는 우리가 택함 받고 예정함 입은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나 창조된 후 우리는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속이 필요하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거룩함에 이르는 택하심이요. 두 번째 축복은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예정하심이요. 세 번째 축복은 아들 안에서의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의 구속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분의 은혜의 대상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므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구속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며 불의나 그릇된 행위나 허물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의로우심이 구속의 성취를 필요로 합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해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닌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의롭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반드시 그분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해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택하신 무리를 위해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분의 피를 통하여 아들의 구속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를 통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아들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해 했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우리의 구속을 위한 바로 그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피를 통한 구속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심. 그분의 피를 통한 아들의 구속은 우리의 허물들의 사하심입니다.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들을 위하여 이루어 놓은 것이요. 사함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의 허물들에 적용시킨 결과입니다. 구속은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이요. 사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속과 사함은 사실상 한 사실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허물을 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속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말이 사용된 것은 이 한 사실이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는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이지만 그때 우리에게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성취하신 것이요. 사함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7절은 구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된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관념으로는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전능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기가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구속의 성취는 매우 중하고 또 진지한 일입니다. 그렇게 중한 일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구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요구하는가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함을 받으려면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짐승의 피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는 다만 그림자일 뿐입니다. 구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더 높은 생명의 피, 나아가서는 죄 없는 피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피를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그 어디에서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는 죄 없는 피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는 그 수가 수백만입니다. 만일 속죄제물이 개개인을 위해 드려진다면 수백만의 속죄제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죄 없는 피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포함하는 단 하나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구속을 이루어야 할 그 피는 죄 없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함으로써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수많은 택한 우리를 위해 죄 없는 피를 흘릴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영원한 구속이 영 단번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없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피를 얻으실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피를 얻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만 말씀만 하시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단히 구속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는 데에는 은혜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필요했습니다. 구속자이신 주 예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잉태되기 위하여는 성령이 처녀 마리아를 접촉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처녀의 몸 안에 구속자를 잉태케 했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요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마리아 안에 잉태된 아기는 거룩한 것이라 불리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의 잉태되심이 절대적으로 거룩한 일임을 가리킵니다. 열 달 동안 이 거룩한 것은 마리아의 태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요구되었겠습니까? 예수, 여호와이신 구원자께서 열 달 동안 태 안에 있는 데에는 어떠한 은혜가 필요했겠습니까? 서른 살까지 주 예수님은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몫으로 일하시는 데에는 너무도 큰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3년 반에 걸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 관심하였건만 그들은 그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분은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에 의해 팔린 바 되어 붙잡혔습니다. 사실 그분은 붙잡힌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붙잡으러 온 자들에게 스스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를 구출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붙잡힌 후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거기 달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했었습니까?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후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회개케 하심과 죄사함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회개가 당신에게서 난 것인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속자인 아들에게 회개케 함을 주셨고 주님은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회개와 어울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광대하며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적용하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셨고 또한 우리에게 죄사함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여 회개케 함과 죄사함을 받아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을 적용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의한 것입니다. 구속과 죄사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루어지고 적용됨. 구속과 죄사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루어졌고 적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최고도로 행사된 것을 의미합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요. 은혜는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택하신 백성에게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됨. 에베소서 1장 8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요할 뿐 아니라 넘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는 알지만 넘치는 은혜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알려면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우리로 하나님께 기업이 되게 했고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자격을 얻게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넘치는 은혜는 한 면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으며 또 한 면으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다만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천당 가기 위해 구원받는다는 관념은 너무나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기업이 되게 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8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로 모든 지혜와 총명에 넘치게 했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말하며 총명은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지혜로 계획하고 목적하시어 그것을 우리를 위해 총명으로 적용하십니다. 지혜는 주로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총명은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분의 지혜로 계획한 바를 이제 시간 안에서 그분의 총명으로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총명 안에서 우리를 그분 자신께로 또한 그분의 회복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총명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영원전에 우리에 대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